라디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 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남중 국해 분쟁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중 국해 대부분 자원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아세안 헌장에 담긴 독립과 주권, 평등과 같은 근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중국 공산당이 우리와 우리 국민을 밟고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남중 국해에서 평화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 국해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 노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지역 국가 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지역의 영토 분쟁은 관련 국가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대표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이 긴장을 조성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역내 국가들의 바람과 기대를 충분히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5개월 동안 체포된 반정 시위대 수가 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지난해 6월 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위대 만 16명을 체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폭동과 불법 집회 또는 무기 소지 혐의로 2,210명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다음 날인 지난 7월 1일 약 370명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지난해 여름부터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경찰이 반정부 시위를 단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가 타이완 상공에 이틀째 접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의 항공기 두 대가 오늘 오전 타이완 남서쪽 자국 항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민감한 타이완 해협을 가로지르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지 말 것을 중국 공산당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국방군이 중국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해 즉시 출격했다면서 적군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투기에 잇따른 타이완 상공 진입은 타이완이 남동쪽과 동부해안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이런 훈련이 자국의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중국이 최근 몇 달 동안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성을 알면서도 축소해 발언했다고 미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곧 펴낼 책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인터뷰에서 미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고 싶지 않아 일부 축소했다고 우드워드에게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미국에서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인 1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위험이 낮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도 기후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세계 기상청이 펴낸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돼 화제입니다. 노르웨이의 크리스티안 키브링 예대 국회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중동 평화에 이바지했다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지난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인 협정에 합의했고 9월 15일 백악관에서 서명할 예정입니다. 키브링 예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는 충분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키브링 예대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로 유명한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상인데요.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학, 평화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매년 수여됩니다. 이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대통령은 4명인데요.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러일 전쟁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처음 노벨상을 받았고 그 뒤 우드로 윌슨, 지미 카터,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 2021년 노벨상 수상자는 내년 10월에 발표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19차 수정헌법의 발판을 마련한 수전 B. 앤서니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북한은 함경도는 금요일 새벽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7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8도에서 26도, 함흥 16도에서 24도,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샤키라의 노래입니다. 포기하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아요. 끝에 도달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모든 걸 해볼 거예요. Try everything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으로 장소를 옮겨서 또다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대선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벨라루스 정국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가운데 일부가 곧 철수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곳에서도 노출되고 있다고요?
네, 9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까지 이번 주 아세안 관련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주변국도 개별 또는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아세안 회원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국제 행사가 비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아세안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역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화상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베트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참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9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이어서 10일 미국 플러스 아세안 회의에 참석해서 미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관계 발전 방안 그리고 역내 주요 현안,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네, 폼페오 장관은 이들 회원국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재고할 걸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연루된 24개 중국 기업 그리고 경영진 등 개인의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 회원국의 일부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은 모두 10개 회원국인데요. 이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 나라, 그리고 타이완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해역이 국제법상 공해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항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하는 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아세안에서 또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아세안 회원국의 행동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평화적인 해법을 강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도 강조했다고요?
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들을 따돌리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우정은 확신해도 좋다면서 미국이 계속 도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의장국인 베트남의 판 빈밍 외무장관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상호 혜택적이고 미국은 역내 평화, 안정,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이 아세안 회원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과 거래 재고를 요청했는데요. 회원국 가운데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지난주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을 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정부는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허용할 거라면서 미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세안 회의장에서 중국은 지금 어떤 행보를 보고 있습니까?
네, 왕이 중국위원회 외교 아세안 회원국 중국과 개별 또는 확대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이 정치에 따라서 남중국에서 군사 과시하는 등 영내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면서 아세안이 다른 나라의 정치 제도나 내정을 공격하는 무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아세안 회원국과 회의를 가졌죠?
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도 아세안 플러스 한국,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개 나라 회의를 잇따라 가지면서 역내 협력 또 코로나 대응 연대 등을 강조했는데요. 각국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조속히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군요.
네, 지난달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으로 불거진 벨라루스의 정국 혼란이 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벨라루스의 주요 야권 인사들이 납치, 구금되고 강제 출국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벨라루스 정국이 더 혼란 속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벨라루스 주요 야권들이 주주 체포에 있고
야권들은 대통령의 조정위원회였는데요. 대통령 9일 2명을 또 체포했습니다. 이로써 조정위원회 간부 7명 가운데 6명이 현재 구금 또는 강제 출국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대선 불복종 운동을 벌여온 벨라루스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콜레스 디코바 씨가 지난 7일 오전에 갑자기 수도 민스크 시내에서 복면을 쓴 남성에게 납치됐습니다. 콜레스 디코바 씨와 함께 다른 2명의 반 지도자도 실종됐는데요. 이들 2명은 다음 날 우크라이나로 강제 출국됐습니다.
그럼 콜레스 디코바 씨는 어떻게 됐나요?
네, 콜레스 디코바 씨도 이들과 함께 차량으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근처로 강제 이동됐는데요. 하지만 콜레스 디코바 씨는 강제 출국을 피하기 위해서 여권을 잘게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콜레스 디코바 씨는 국경 근처 시설에 구금돼 있다가 지금은 민스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야권 후보도 지금 외국에 머물고 있죠?
네, 스페틀라나 티아노프스카야 후보도 대선 며칠 후에 이웃나라인 리투아니아로 피신했는데요. 티아노프스카야 후보는 아이들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유럽연합 EU는 벨라루스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 EU 외무장관들은 부정선거와 시위대 탄압에 연루된 벨라루스 정부 고위 관리 20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벨라루스 내부 장관을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제재 대상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제재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네, 앞서 제재 명단의 법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적어도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9월 중순에 가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9일 트위터에 벨라루스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재 단행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가운데 일부가 곧 철수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라크를 방문 중인 프랭크 맥킨지 미 중부군 사령관입니다. 네, 이렇게 아예 대책하고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날은 이렇게 대대적 연동하고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미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백악관에서 무스타파 알카드힘이 이라크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에 남아있는 미군 수천 명이 이른 시일 안에 철수할 거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올해 들어서 삐걱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올 1월에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카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무인기로 살해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라크 정부와 의회가 강하게 반발했었죠?
네, 그래서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라크 안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두 나라가 협상에 들어가서 지난 6월 미군 병력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라크 요구가 있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줄이기를 원했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는 물론이고요. 아프간 등지에 있는 미군 감축도 줄곧 요구해왔는데요.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라크 외에 아프가니스탄에도 미군이 남아있죠?
네, 아프가니스탄에 아직도 미군 8,600명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에 있는 미군도 미국과 탈레반이 합의한 평화협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인데요. 내년 4월까지는 완전히 철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성을 축소 언급해온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적인 공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방 대법관 후보 20명을 공개했고요.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인 오스카 어워즈의 작품상 선정 요소에 다양성이 추가되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축소 언급해온 점을 인정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성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언급해왔다고 9일 인정했습니다. 이 대중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백악관 출입기자들한테 말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을 인정한 겁니까?
네, 관련 사안을 폭로하는 책 때문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 특정 기자로 유명한 워싱턴포스트 소속 밥 우드워드 기자가 이 분노라는 제목의 신간을 오는 15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우드워드 기자의 통화한 음성 파일이 9일 주요 매체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책 내용과 음성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월 7일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과한다고 말하면서 접촉 없이도 전염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감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강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2월, 그러니까 이 통화가 이루어질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온이 올라가는 4월에는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었고요. 또 독감과 비슷한 것이어서 미국민들한테 미칠 위험이 낮다고도 말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일부러 낮춰서 말해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3월에 진행된 우드워드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나는 항상 이 위험성을 낮춰서 말하고 싶었다면서 지금도 그런 뜻이 같다고 말했는데요. 패닉,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와 공황 상태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사실로 인정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나는 이 나라의 응원자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공포에 빠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패닉, 이 극도의 공포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확신과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왔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런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고 이날 주장했습니다. 미시간주 워런에 있는 자동차 공장 유세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위는 국민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배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날 CNN 뉴스 진행자와의 대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혐오스럽다면서 범죄에 가깝다고 바이든 후보는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걸 막으려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믿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민들을 죽게 하는데 온종일 대통령이 뭘 한 거냐, 마스크 착용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이 바이든 후보는 강조했는데요. 국민적 공황을 막으려는 게 아니었고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자 친구들이 돈을 잃지 않았다고 바이든 후보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종합 통계 짚어보죠.
네, 사망자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일 현재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사망자 약 19만 1천 명을 기록 중인데요. 미국의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약 63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와 확진자 수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록 중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 명단을 공개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관 후보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대법관에 궐위가 생기면 이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이 들어있어서 특별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명단에 들어간 잘 알려진 인물 누군가요?
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인물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울러 톰 코튼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이 코튼 의원은 1977년생, 홀리 의원은 1979년생으로 이 공화당 내에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현재 새로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라서요. 사망이나 자진 사퇴 등이 아니면 결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로이터통신이 해설했습니다.
대법원의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 해설이 나오는 건가요?
네, 현재 대법원에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이 다카 제도를 비롯한 이민 현안을 다루고 있고요. 또 오바마 케어 관련 문제를 비롯한 보건 정책, 그리고 총기 소유와 임신 중절 권리 등 이 보수 진보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최근 대법원이 다뤄왔습니다. 이 전체 9명 대법관 가운데서 이 보수 성향이 5명, 또 진보 성향이 4명인데요. 하지만 최근 주요 쟁점 사안에서 예상을 깨고 이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인 인물로 구성한 후보 명단을 내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한테도 이 자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급진 좌파 판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이 되게 되면 이 나라의 법질서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결혼이 없는데 이렇게 후보 명단을 공개한 선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명단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의 인준을 공화당이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직 취임한 뒤에 보수 성향 대법관 두 명을 임명했는데요. 브렛 캐버너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입니다.
그럼 조만간 결혼이 생겨서 새 대법관을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암이 재발해서 치료받는 중인데요. 본인은 은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결혼이 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87살인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이 RGB라는 영문 약칭으로 불리면서 인기가 높은 인물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오스카 작품상 선정 기준에 다양성이 추가된다고요?
네, 이 오스카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이 최고상인 작품상 선정 요소에 다양성을 추가하겠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다양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8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제96회 시상식이 열리는 2024년부터 이런 세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네,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눴는데요. 이 중에 두 가지 항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오스카 작품상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영화 표현 부문인데요. 해당 작품에 나오는 주연이나 비중 있는 조연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과소대표된 인종 집단 출신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백인이 아닌 소수인종 배우들한테 중요한 배역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배역에 인종 배려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대체 방안도 가능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배역 중에 30%를 여성이나 성소수자 또는 소수인종에게 줘도 되고요. 장애인한테 배정해도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는 경우라면 영화의 중심 줄거리 자체가 소수 집단에 관한 이야기일 경우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항목은 영화의 막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연출과 촬영, 음악을 비롯한 제작 인력 중에 여성이나 유색인종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항목은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유급 견습생이나 훈련생, 또 네 번째 항목은 영화사나 배급사 직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역시 인종과 성별 다양성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인 영화 표현 부문은 작품에 나오는 배우를 확인하면 되는데 나머지 항목에서 보는 제작 인력 같은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아카데미 측이 구체적인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요.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영화 작품을 만드는 영화사와 배급사와도 관련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카 작품상 선정 기준에 왜 이런 사항들을 추가한 건가요?
네, 그동안 오스카상이 너무 백인 중심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스카는 너무 하얗다, 오스카 소 화이트라는 비판이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 진행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카데미 측이 변화를 모색하는 겁니다. 최근 영국 영화협회 BFI의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이 BFI는 지난해부터 다양성 부문을 신설해서 관련 수상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오스카 작품상을 받으려면 소수계 출신의 참여가 증명돼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최근 시상식인 올해 제92회 오스카 어워드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아서 변화의 신호로 평가됐는데요. 오스카 역사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은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까지 4개 부문을 석권했는데요. 아울러 오스카를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측은 앞서 올해까지 유색인종과 여성회원 수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 진작 있었어야 하는 일을 하면서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예술가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연출, 연기, 제작, 기술을 비롯한 영화 각 부문에서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이 심사를 거쳐서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는데요. 아카데미 본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즈에 있습니다. 시상 행사 이름도 단체명을 따라서 원래 아카데미 어워즈가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수상자들한테 주는 트로피 이름을 본따서 오스카상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TV 토론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 진영은 이들 TV토론회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TV토론 네 번째 시간으로 토론 주최 기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0년 대선 후보 TV토론은 4회에 걸쳐 진행됐고, 미국 3대 방송사, 즉 CBS, NBC, ABC가 후원했습니다.
Today's televised debates, they also took place in 1960.
이후 1975년 미 연방 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아스펜 규정을 만들자 과거 정당 예비 선거에서 TV 토론을 주최한 경험이 있었던 여성 유권자 연맹이 1976년과 1980년 그리고 1984년 대선 후보 TV 토론을 주관했습니다. 아스펜 규정은 대선 후보 TV 토론을 비방송 업체들이 주최하거나 완전하게 생방송으로 보도한다면 토론회에서 군소 정당 후보에게 동등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유권자 연맹은 1988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토론 조건이 토론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TV 토론 주최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여성 유권자 연맹 낸시 뉴먼 회장은 정치 캠페인이 토론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정치 후보자 측이 어떻게 카메라를 들이댈 것인지, 누가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를 정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TV 방송사나 주요 정당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이면서 공적 권위가 보장되는 토론 주최 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미국 안에서 조성됩니다. 결국에 이를 근거로 1987년 대통령 토론위원회 CPD가 설립됐습니다.
During a contentious 90-minute encounter in Denver, Colorado, a crisp-speaking and seemingly well-rehearsed Mitt Romney
비정치 비영리 기관인 CPD는 현재 프랭크 파렌코프와 도로시 라이딩스, 케네시 월락 공동회장을 비롯해 이사진 10명과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D는 1988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TV토론 진행 방식과 횟수, 참가 후보 결정 등 토론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의 효율성과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유권자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역할을 자부하는 CPD도 대선 TV 토론 주최자로서의 권위를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간 몇몇 후보 진영에서 GPD가 토론 주최자로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CPD는 청렴성과 지속성에 대한 약속으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CPD 안에서는 임원과 잠당 구성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TV토론 네 번째 시간으로 토론 주최 기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조니의 노래입니다. 두 팔을 벌려 그대에게 갑니다. Open Arms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생을 바쳐 미국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했고 결국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19차 수정헌법의 발판을 마련한 수전 B. 앤서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76년 신생국 아메리카 합중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건국 초기 투표권은 토지를 갖고 있으며 글을 읽을 줄 아는 백인 남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투표권 허용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1860년에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21살 이상 백인 남성이면 대부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14차, 15차 수정 헌법으로 흑인 남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한 힘든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 운동을 주도한 여성 중 한 명이 마사추세츠주 출신 수전 B. 앤슨이었습니다. 수전은 여성도 경제적 독립과 각자의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여성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개선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권리 중에는 당연히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1820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앤서니 집안은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앤서니 가족은 수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뉴욕주 로체스터로 옮겨 살았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17세부터 32세 때까지 퀘이커 신학교, 뉴욕주 여학교 등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수전은 젊었을 때부터 여성과 흑인들에게도 정당한 권리와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정당하지 못한 일을 보면 그것을 비판하는 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전은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글솜씨도 좋았습니다.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어 결혼 요청도 많았습니다.
수전은 여자들은 왜 그저 결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남자와 합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뉴욕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성의 투표권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성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전은 그 이유가 여성들이 오랫동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돈이나 재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요원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갖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여성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수전 앤서니는 뉴욕주의 큰 도시는 물론 작은 마을까지 일일이 돌아다니며 학교, 교회, 그 외 공공장소에서 회합을 갖고 여성들을 일깨웠습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수전은 여성의 권리를 촉구하는 팜플렛을 돌렸습니다. 뉴욕 주 의원들에게는 여성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주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주의 운동은 당시로서는 실패했습니다.
1851년 수전 앤서니는 여성의 평등권을 위해 싸우는 엘리자벳 캐디 스탠튼을 비롯해 노예 해방 운동가 등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공동 노력을 펼쳤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스탠튼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에서 전국 여성 대회를 열고 전국 여성 참정권 협회도 결성했습니다.
최초의 중요한 진전은 186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주가 기혼 여성법이라는 것을 드디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뉴욕 주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성은 자기가 번 돈에 대해 자신이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후부터 수전 앤서니의 운동은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고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흑인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이제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을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수전은 1866년 미국 동등권협회를 조직하고 그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1868년 수전 앤서니는 주간지 더 레볼루션, 즉 혁명을 발간해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1868년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승인되자 그 조항에 여성 투표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14 수정 조항의 불합리성을 따지기 위한 행동을 단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1872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현임 대통령과 호레이스 그릴리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투표날 수전 앤서니는 한 무리의 여성들과 함께 뉴욕주 로체스터에 있는 기표소로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수전 앤서니는 불법 투표 혐의로 체포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수전 앤서니는 뉴욕주 여러 곳을 돌며 각종 집회에서 여성에 대한 투표권 거부의 부당함을 규탄했습니다.
우리의 민주공화제 정부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운용하는데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은 남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절반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절반만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 모두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이 없다면 다른 모든 권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앤서니는 법을 위반했다며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1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그 법이 잘못된 것이라며 벌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수전 앤서니는 영웅이 됐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계속 수정 헌법을 통한 여성 투표권 운동을 벌였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75세가 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이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1892년에는 전국 아메리칸 여성 참정권 협회 회장을 맡으며 이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1899년과 1904년에는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여성 회의에 미국 수석 대표로 참석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1904년 수전 앤서니는 84세의 고령에도 연방 상원 관련 위원회에 나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성의 투표권을 주장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예상대로 수전 앤서니는 생전에 여성 참정권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달성되는 걸 보지 못했으나 그동안 이루어진 성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결혼 여성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는 대부분 지역에서 인정됐습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대부분의 전문 분야에도 최소한 몇 사람씩의 여성들이 진출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무했던 여자 대학생은 3만 6천 명이나 됐습니다. 사망하기 2년 전 수전 앤서니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는 여성의 영역에서 이보다 더 큰 혁명을 목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전 앤서니는 86세 때인 1906년 3월 13일 로체스터에서 타계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1920년 8월 26일 남녀에 따라 투표권이 거부돼서는 안 된다는 제19 수정 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수정 조항은 앤서니 수정법이라 불리웠습니다.
미 우정국은 1936년 위대한 지도자 시리즈 우표에 수전 앤서니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1979년에는 1달러짜리 수전 앤서니 은화가 발행됐습니다. 미국 화폐에 여성의 얼굴이 등장한 건 수전 앤서니가 처음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한 수전 B. 앤서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I am your host,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에서 2019년 6월부터 반러시아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이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 한번 들어보며 민감한, 까다로운 사안을 뜻하는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losely.
The backdrop for these latest tensions is the thorny issue of Russia's military occupation since 2008 of Georgia's breakaway regions of Abkhazia and South Ossetia.
Thorny issue. Thorn 하면 식물의 가시를 뜻하는 단어죠. 가시가 있으면 만지기 곤란하듯. Thorny 하면 가시가 있는 혹은 곤란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orny issue 하면 곤란한, 민감한 혹은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Thorny issue means an issue that is problematic, delicate, or controversial.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The backdrop of these latest tensions, 최근에 이런 긴장 상태 배경은 is the thorny issue, 민감한 사안인 of Russia's military occupation since 2008. 2008년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군사 점령. 점령 지역은 어디냐 하면 of Georgia's breakaway regions of Abkhazia and South Ossetia. 조지아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자치지역,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 지역. Let's listen closely one more time.
The backdrop for these latest tensions is the thorny issue of Russia's military occupation since 2008 of Georgia's breakaway regions of Abkhazia and South Ossetia.
Thorny issues. Thorny, 민감한 혹은 논란이 되는 다른 예 한번 보겠습니다. The Brexit debate still lingers as a thorny topic among people of the UK. The Brexit debate, 브렉시트 논쟁은 still lingers as a thorny topic,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누구에게? Among the people of the UK, 영국 사람들 사이에. The Brexit debate still lingers as a thorny topic among people of the UK. The thorny issue of illegal immigration remains unresolved. Illegal immigration, 불법 이민, 즉 논란이 많은 문제인 불법 이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The thorny issue of illegal immigration remains unresolved. 오늘의 표현 thorny, 민감한, 논란이 되는 thorny issue, 민감한 혹은 논란이 되는 사안. 뉴스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표현인 만큼 다른 기사 찾아보며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애틀랜틱 스타의 Always, 언제나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